John 16 verse 12 through 15.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우리 7월 중에는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지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가시는 사역, 즉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살펴보았죠. 특별히 세상에 대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책망받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하신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는 책망의 사역이 없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심판에 이른다는 뜻이죠. 다시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피 흘리시기까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책망의 사역이 아니라 위로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천국 백성들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환란을 당할 것이나 잠시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냐 위로자여 대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이 세상을 오히려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인데 세상의 환란을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진리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진리 복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어 마침내 인내하며 천국 영광에 다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 약속 믿고 우리도 하루하루 어떤 환란이 있든지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미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보내신 위로자 성령님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시며 우리들을 진리 복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 성도의 삶을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죠? 진리의 성령님. 진리와 상관없이 사역하시는 성령님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기 백성들은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모든 진리 안에서 모든 진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진리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진리.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과 상관없는 성령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요. 찾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을 떠나 다른 사역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사역.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은. 그리고 말씀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삶. 어떤 삶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감정적으로 막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 충만. 말씀이 풍성하게 그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언제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세상을 향해 가든지 다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삶. 왜? 말씀이 거하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실 때 모든 진리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모든 진리가 다 이 안에 있다. 는 말씀이죠. 모든 진리. 잘 이해해야 되죠.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 그 말은 성경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 모든 학문들에 대한 해답을 다 주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고 비즈니스 원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알려주고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이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다는 뜻일까요? 너무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을 많이 찾아요. 비즈니스 성공의 원리, 건강해지는 음식의 원리, 세상에서 잘 되는 원리. 성경은 이러한 지식들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에 끼워 맞추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성경은 쓰여진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그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너무 다르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짧은 네 구절 속에 그 말씀을 잘 알려주고 계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교인이 되실 때 했던 멤버십 공부 예, 그 첫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하시는 사역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두 대상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느냐. 먼저 이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말씀을 먼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건가 하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장래일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보는 거죠. 그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사도들이 했던 그리고 사도들과 연결된 자들이 성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사역이 있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사도들을 통해 완전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풀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님이 오신 후 사도들이 이제 놀라운 변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 사도들이 처음에는 다 어땠어요? 어리석었고 미련했고 겁이 많았고 두려웠고 세상에 의해 흔들렸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어 영광에 이르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것, 자기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거라는 것으로만 가득 생각이 채워져 있어서 근심과 두려움만 갖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먼저 하신 일은 구약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처음에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부어진 후에 사도들이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 환난도 이겨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마침내 66권 성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진리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구약에서는 모든 진리가 다 왔던 때가 아니었죠.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 그 모든 진리 복음 모든 하나님 계시의 본체 되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며 성경을 끝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그걸 깨닫는 거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모든 구약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구약과 연결해서 너무나 잘 풀어주고 뚜렷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자였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진리복음을 깨달으며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베드로가 처음에 학문이 없는 자, 시골 출신에 배우지 못한 어부였잖아요. 촌사람. 그런데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가 되고 이 베드로 전 후서까지 기록해서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 왔다. 천국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자가 되십니다. 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제자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기록하는 것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3절 말씀은 그러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된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취되었느냐?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진리를 증거하게 하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성경 66권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사역을 마치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으로 전하는 것,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증거하는 것, 다 잘못된 거예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들었고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주장하는 것 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잘못된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믿음. 예수님이 그러셨죠. 믿음은 오직 이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계시를 인정하는 순간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성경 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과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좀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진리, 즉 66권 성경 말씀을 다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증거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성령님이 inspiration,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inspiration이 아니죠. 감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illumination,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서 밝히 비춰주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사역 아닙니다. 이 완전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사역.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거나 그 말씀에서 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믿고 전하게 해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 이제는 뭐라고요? 66권 성경 말씀.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가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 멤버십 공부할 때 다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엇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 모든 진리를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주어졌죠? 구원 역사 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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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진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는 점진적인 계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즉 가르치는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될 본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목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복음을 알려주실 때에 한 번에 다 온전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수천 년에 걸쳐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여러 시대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여러 방편으로 더 온전하여지도록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것. 그리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이외 여러 선지자들과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점점 점진적으로 더욱더 뚜렷하게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구원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현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날 때, 즉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미리 가르치고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시는 때였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에게는 장차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임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참 왕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실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 누리는 현실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약은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누리고 기다리며 멀리서 바라봐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는 완전한 것이 드러나고 완전한 것을 보고 깨닫고 누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오는 시대.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복된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보시겠어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마치 구약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 많았으나 그때에는 아직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때가 차야 했다는 거죠. 모든 가르치는 현실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야 드러나는 건데 그 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을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해도 다 감당치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다 감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던 그림자와 예표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취된 참 시대가 올 것임을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건은 그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지신다는 이 사건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케 되어지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 완성이 된 것 같지 않게 또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시대가 오순절 이후에 또다시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령 시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12절에 이어서 13절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연결이 되죠.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주어지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뭐라 그러세요? 중간에 그러하나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 완성되는 시대, 성도들이 모든 진리로 인도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왔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의 내용, 목적, 뜻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한 가지로 증거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로 인도하세요.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외에 다른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내용이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오로지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의 모든 진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49절에서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중요했느냐? 그 사건이 가르치던 바가 무엇이냐? 만나는 하늘로부터 오실 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던 예표와 그림자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이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거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복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세상 것 다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 계시의 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가 완전히 드러나고요. 그 예수님께로 성령님이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또 하나 있죠. 멤버십 공부할 때 요한복음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방편을 통해 뭐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런 방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가르치던 본체 실체는 누구라고요? 마지막 날에 누가 오셨나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그 모든 진리가 증거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계시의 실체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의 성령님이라.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상관없는 성령님의 사역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도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드러내셨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그죠? 예수님 증거하시는 사요.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사역.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도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방향이에요.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로 예수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사역. 이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누구죠? 모세. 모세의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모세의 사역도 결국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이었을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모세를 믿는 자다, 자들이다.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모세도 나를 증거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다고 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의 사역을 알려주는 구절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2 through 18. 고린도후서 3장 12절 신약성경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알려주는 성령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후에 엄청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자기 얼굴이 하나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영광으로 빛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언제까지? 그 빛나는 영광이 사라질 때까지. 그 영광이 계속해서 있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라졌는데 그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고 가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본문에서 풀어주세요. 자기 영광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질투할까봐, 사람들이 보고 뭐 시기할까봐, 부러워할까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죠? 그 영광이 자기에게 비추어진 그 영광이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장차 임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고 가리키려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모세는 자기 사역의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던 자였습니다. 그저 구약적인 영광,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의 영광, 거기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천국의 영광을 가리키려고 자기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예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역.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사역이 다 그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라고 하죠? 수건을 벗는 때가 왔다. 더 이상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때가 왔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모든 진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완전히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 사건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걸 이 구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모든 진리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실 때 함께 드러내시는 자들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내 영광을 보게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완전한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어 이루어가시는 사역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느냐? 우리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모세처럼 곧 사라질 부분적인 영광을 소유하고 수건을 가려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을 소유하고 증거하는 자들임을 성령님이 모든 진리를 통해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수건으로 우리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라지는, 쇠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음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의 삶이란 믿음이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보면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도 여기 맞춰져 있어야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Ephesians chapter 1 verse 17 through 23.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15절부터 제가 23절까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제 기도가 따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기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번역이 잘못되었죠. 정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Spirit, 성령님이에요. 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을 밝히시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주신 기업 즉 천국 영광의 그 엄청난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권능의 지극히 크신 것, 즉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그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알게 하여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거를 확인하고 누리게 하셨나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어는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을 통해 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결국은 알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영광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에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만큼은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제자들처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참 현실만큼은 분명히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조차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과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만큼은 끝까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복된 자들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끝까지 붙들고 담대히 죽기까지 세상을 이기라.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을 때에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의 영광 더욱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로써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